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19장 30절까지 말씀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사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 크게 보면 31절에 37절까지 주님이 죽으심을 확인하는 것과 38절부터 42절에 장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7절을 보시면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었는데 유월절 중에도 안식일이 제일 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금요일이 이제 준비일이고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니까요. 그래서 시체는 원래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그대로 놔두기를 이제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이제 확인을 합니다. 보통 십자가형은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죽는 형이 아니라 길 경우에는 뭐 6일, 7일, 7일 동안도 십자가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돌아가셨는가 해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제 반응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있으면 다리를 이제 원래 방향이 아니고 거꾸로 꺾는 거죠. 정반대로 이렇게 딱 꺾으면 이제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겠죠. 움찔하든 움직이든 이렇게 반응이 있을 텐데 반응이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죽었으니까 시체를 치우는 거고요.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다. 이거 눈으로 봐도 벌써 이제 돌아가신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꺾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힘 써야 되니까 군인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툭 쳐가지고 옆구리에 이제 상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 뭐 살아있으면 이렇게 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31절, 37절까지를 보시면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기절을 한 것이지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시 활동을 하셨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고요.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은 사람들은 그냥 육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영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가 없다. 영혼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보통 사형수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육적으로 죽임당하신 그 모습을 이제 확인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 위에 보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주님께서 장례를 치르시는데요.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던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38절에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쩐 일이었는지 몰라도 이때는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보통은 이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면 시체는 거둬가지 않고 그냥 들판에 버려서 들짐승이 먹거나 뭐 이렇게 그냥 썩거나 그렇게 하게끔 처리를 했었죠. 왜냐하면 시체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상관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은 죄목이 종교적인 죄목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정치적인 죄목 때문에 죽은 겁니다. 형식만 놓고 보면 반란을 꽤 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 이렇게 찾아가면 너도 반란을 꽤 했던 사람과 상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이것을 어쩐 일인지도 또 허락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장례 치르는 장면에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를 위해서 자기가 마련해 놓았던 무덤 그리고 모래가 침이 안 섞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40절에 보시면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3일장을 하죠. 돌아가신 날까지 포함해서 3일째에 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가급적 그날 해지기 전에 오전에 돌아가셨어도 해지기 전에 오후에 돌아가셨어도 해지기 전에 얼른 장례를 치르는데 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르렀다고 하는 말은 왜 이걸 써놓은 것이냐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뭐 억지로 막관 치워놓고 막 이렇게 한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에 의해서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다.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예수님 어디에 넣었는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다. 그리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동산에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케포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세 번에 걸쳐서 장소 이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동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겟세마네 동산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동산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보게 될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동산에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첫 번째 장소였던 겟세마네 동산과 부활하실 때첫 번째 장소였던 동산이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셔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을 때 물과 피가 나온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었고 그 증인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또 몇몇 사람들이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 시신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다 장례를 치루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시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실제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신 것인지,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본문 자체에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선포했었던 그런 서신서들이나 그 이후에 전개가 되는 제자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다 사형을 받고 죽임당에 마땅한데 이미 죽은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 주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와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 교회가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들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용서하실 수는 없고 무언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채우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 잠깐 소수가 보았던, 주장했던 의견도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무언가 대가를 주고 마귀를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마귀로 인하여 마귀에게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지옥 권세도 이기신 승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면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 패배하신 것처럼 그래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세 가지 설명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과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하튼 무엇이라고 설명하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고초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짊어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늘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이전에 살아가던 모든 모습들이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